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책 이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책입니다. J.D. 그리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부제가 곤람 있는 신앙을 떠나 진짜 하나님 만나기 라는 부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다른 쪽의 하나님의 모습은 눈길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자기가 원하는 쪽의 하나님만 계속 만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것 같으면 놀라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을 곤람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합니다. 쉽게 쓴 책인데 내용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그분 자신으로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곤람 있는 신앙,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메시아도 골라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온갖 거짓 메시아 운동이나 유사 메시아 운동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 그리로 우르르 몰려가고 또 저쪽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 또 저리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몰려가서는 빵에 관한 문제, 질병 문제 같은 낮은 차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본질을 묻는 문제나 민족의 독립 같은 고차원적인 문제까지를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으면 계속 쫓아다니고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저 메시아는 가짜야 하고 떠나서는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남쪽에 있는 광야 유대에 이르기까지 메시아를 찾아 유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당신이 메시아이시면서도 한 번도 당신의 메시아성을 대중들에게 오픈하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은닉하셨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입술을 꾹 다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는 걸 알아보았지요.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고는 엄히 바로 경계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당부하시거나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것은 외부로 발설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사람들한테 메시아라는 걸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당시의 메시아 운동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들어 나가려는 이 앞으로의 구원 역사가 이런 오염된 메시아 운동이나 사이비 메시아 운동 중에 하나처럼 인식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처럼 인식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메시아 운동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까봐 주님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프면 왔으면 빵을 주시고 질병이 걸려서 왔으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니고데모처럼 인생의 가슴에 솔바람이 부는 사람은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때도 지금도 주님에게 오는 사람들 빈손으로 보내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당신께 갖고 오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이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데리고 깊은 데로 내려가거나 높은 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 마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메시아를 떠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주려고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 자꾸 주려고 하니까 떠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떠난 사람들이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아니라고 떠나서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 나갔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의 이 메시아성을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예수님과 두세 시간 남짓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내적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게 됐습니다. 여자 안에 더 깊은 곳에 있었던 열망 하나가 끄집어 올라왔어요. 아, 나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진정 예배를 드려야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 바로 이때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네가 드리는 것이야. 여자의 가슴에 부딪힘이 왔겠지요. 이런 말을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저분의 음색과 톤과 나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면은 저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다. 보십시오. 당신의 메시아성을 그토록 숨기신 분이 이 여자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오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 무언가를 보신 것이지요. 이 여자는 세상이 찾아다니는 그런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를 지금 찾고 있구나. 세상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이 여자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를 찾고 있구나. 내가 바로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자이니 이 여자에게는 나를 오픈해도 괜찮겠다. 이 여자는 스포일되거나 오염되거나 거짓 메시아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겠다 생각하여서 자기를 오픈하고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책 제목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자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걸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내가 채색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투사한 하나님도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원하는 하나님을 조각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는 그분 자신으로 믿고 싶어 이 마음이 여자한테 있는 걸 아신 거예요. 네게 말하는 내가 크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반응은 어떨까?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눈만 꿈벅꿈벅 뜨고 계신데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문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띵동띵동 눌러요. 얼굴에 후드를 깊이 쓰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고 목소리만 들려와요. 자신이 이틀을 먹지 못해서 지금 심히 배가 고프다고 그런데 뭐라도 좀 줄 수 없냐고 염치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자선을 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낯선 사람이 얼굴도 보이지 않고 배를 눌렀으니까 쳐다도 보지 않을 텐데 왠지 그날따라 이 사람이 내는 그 목소리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때마침 맛있는 다과점 빵과 주스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문을 열고 먹으라고 주었어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고 난 뒤에 너무 고맙다고 내가 20집이 넘는 집을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고 나를 대접해 준 건 당신이 처음이라고 그리고 후드를 싹 벗었는데 누구였게요? 예수님. 놀라 자빠지죠. 초상화에서나 봤던 그분. 천국에 가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은 육체와 육체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구나. 아마도 그분 붙들고 펑펑 울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 찾아오셔서 당신이 도움 구해주셨다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황송해하고 감격하고 너무 놀랄 거예요. 이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놀래키고 싶다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마다 주님이 내 영혼의 초인종 눌러서 서프라이즈 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죠. 날마다입니까? 매 순간 그러고 싶죠. 우리 주님이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잘할 때만 옆에 있으신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못할 때,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누구 때문에? 당신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신데 그분이 진짜 내 옆에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있어도 옆에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니까 임마누엘이 내게는 약속이지만 능력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세상 살다가 지치기도 하고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롭기도 하고 미래가 한 번씩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옆에 계시다고 머리로는 알고 교리는 알지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분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임마누엘이 내게는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소위 주지주의 시대, 이 시대는 구원을 얻었다는 건 머리로 알면 충분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사람들은 하나를 더 묻어요. 그래, 구원 받았어, 좋아. 그럼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지? 이거를 내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좋아. 그럼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 이게 되어야 기독교가 능력이 있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그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100가지의 모습이 있지요. 그럼 그 중에서 그 100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골라 믿는 거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고 요 부분만 아는 하나님이니까 아는 하나님만 계속 만나겠다고 다가서는 것 아니라는 거. 이것은 내 가치관이나 내 성향이나 나의 문화적인 취향하고 같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믿고 그 밖의 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나는 관심 갖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골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골라서 믿으려고 그럽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다 골라 믿는 하나님에서 출발을 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누구든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믿을지를 결정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처음에 내 모습은 그대로 받아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세요.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어머니가 작은 그들의 떨림 하나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생기게 돼요. 내 손을 광야 한복판에서 슬며시 놓으세요. 사실은 내 뒤에서 졸졸졸 나를 쫓아오시고 계신데 시야가 좁은 나는 앞만 보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속도 상하고 시험도 들고 화도 나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앙의 행로를 돌아가고 있는 것. 일례로 부부끼리도 서로 결혼하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은 치열하게 삿바싸움 하잖아요. 저도 3년 동안 치열하게 삿바싸움 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너 3년 동안 치열할 건데 절대로 주도권 놓치면 너는 평생 바가지 긁히고 살아. 열심히 싸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만나면 이러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혼했다. 얼마나 서로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주님은 다 참으시면서 품으시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때때로 너무 야속하게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도 나고 그래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칼바르트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화가 나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그분한테 철저히 순종만 해서 그런지 한 번도 화가 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르트는 그 대목을 의심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 혹시라도 네가 만든 하나님을 투사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너 사이에는 갈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지요.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난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신이 필요하다. 아론이 이 말을 듣고는 금폐물을 모아오라고 해서는 그걸 모아서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들이 이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금송아지 보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투사예요. 자기들이 중심이고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는 금송아지 앞에 놓고 나가고 문절 싸울 때는 제단 앞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기독교 신앙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려오셨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빚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러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세문안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 중에 한동안 무척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 한 분이 한 6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1, 2년간 목사님 엄청 미워한 거 아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랬대.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낯설었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자기가 이 성경 구절을 수십 년을 설교를 듣고 읽었는데 목사님이 해석하는 것은 많이 다르게 느껴서 너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분이 딴 게 아니고 내 신앙의 기반을 하나님 자신 위에 쌓아 올라가지 행동이나 도덕이나 윤리 위에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료들하고 함께 결심했대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전북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 마음의 태도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귀한 성도 같아.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무게중심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말씀 듣고 성경 선택하다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마음의 태도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거지요. 사실은 이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왜곡하죠. 말씀을 피지요. 말씀을 인위적으로 자기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한테 편하게 들리게 하려고 하죠.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했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듯이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 끓는 가마솥이 너희들을 덮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웠지요.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주류 종교에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세문안교회는 한국교회의 주류 중에 주류예요. 근데 부패하면은 주류부터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세문안교회는 사명이 크기 때문이라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칼끝 위에 세워놓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 일 없다고 하시더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셨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꼬집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사실 평강은 없도다. 이대로 가면 망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평강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예언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좋아했어요. 진실을 말했던 예레미야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진짜 하나님을 백성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호와 내 취향과 내 필요에 맞게 채색하고 심지어는 투사하는 거야.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더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지 않나요? 2022년에 국민일보사에서 30대, 40대 한국교회 미래가 되는 젊은 세대들의 크리스찬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물었더니 35%가 한국교회는 탈정치화 되어야 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이 볼 때는 특정 정파나 특정 이념에 너무 쉽게 동일시되어서 이게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보에게는요, 성령은 없고 도덕과 윤리만 남아있고 사회 참여 의식만 강조를 해요. 보수는 특정한 교리나 전통이 신앙의 뼈대와 골간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이미 형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시장경제주의자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은 북유럽식으로 치면은 복지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자입니까? 시장을 필요할 때는 통제할 수도 있고 그것이 국민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봅니까? 한국이나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시장경제주의자나 자유민주주의 옹호하는 분일까요?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신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아니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열어놓으실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성경의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냐? 성경은 이 모든 이념의 지평을 다 포괄해요. 하나님은 특정 이념의 편에 서 있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제자 안에는 베드로나 마태 같은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요한 같은 영적 진보주의자나 가룟 유다 같은 정치적 진보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의 어느 정파에도 자기를 영원히 귀속시키지 않아요. 투표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특정 당을 찍어요. 어떤 경우는 여당을 찍고 어떤 경우는 야당을 찍어요. 하지만 너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명료해야 돼. 나는 예수당이고 나는 예배당이다. 아멘 하시죠? 이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이 뜻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념보다도 100배, 1000배는 큰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를 다 합친보다 훨씬 큰 분이고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실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정치적인 것과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주님은 상상력 안에서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하나님을 특정한 하나님으로 귀속하고 나도 거기에 밀어넣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는 거지요. 이 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지만은 우리한테 꼬집어서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개야, 너 이제부터는 골라믿게 하지 마. 신앙은 네가 이때까지 골랐었던 그 모든 것보다 최상위에 있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또 내 아픈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도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그토록 기도했었던 거 결국은 안 들어주셨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철저히 자기 경험의 실패 속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을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그런 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자기는 너무 작은 존재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슬프도 소이다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지금 자기 한계를 고백한 거죠. 하나님, 저는 아이처럼 미미한 존재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친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소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과 지금 자기 인식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니야, 너는 네가 생각했지 그러나 아이 같은 미미한 존재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일 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승리할 것이다. 확신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혈혈단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으로 주님 붙들고 돌진해 나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역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 70년간의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중건하는 바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되게 작은 하나님이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거 주님이 작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고 그것이 주님이 노수셨다는 건 시간 가면 아시게 돼요. 그 주님을 작게 여기는 것 교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골라믿던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에는 성화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기쁘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날마다 내게 후드 두 건 벗으시고 나를 놀래키게 하시고 나를 감격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이제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나타나 주옵소서. 내 마음을 이제는 고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재단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 취향과 또 성향과 내 이념적인 기호에 따라 주님이 이런 분일 것이라고 형상화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눈을 뜨는 겸손한 눈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내가 놀라며 내가 감격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을 노래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